기호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중국 관세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 CNBC 방송과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하지만 앞으로 무엇이 적절한지 계속 평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엔 지켜보자고 답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포함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국가 안보 관련 조치를 모두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옐런 장관은 대중국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불공정한 몇몇 문제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세계 경제 재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해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할 집단적 경쟁력에 투자할 필요성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며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정상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회의에는 올해 의장국인 영국을 포함해 미국과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이탈리아 정상들이 참석합니다. 지난주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뇌사 상태에 있던 미얀마 여성이 오늘 숨졌다고 그의 가족이 밝혔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시위 도중 목숨을 잃은 사람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망한 미아 테테카인 씨는 지난 9일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쿠데타 항의 시위 도중 머리에 총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제까지 생명 유지 장치를 연명해 왔습니다. 현지 의료진은 희생자가 실탄에 맞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오면서 오늘 벌어질 시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켜 민간 정부를 무너뜨렸고 이 과정에서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고문을 구금한 뒤에 그를 기소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이란과 핵 합의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어제 영국과 독일, 프랑스 외무장관과의 화상회의에서 이란이 핵 합의에 따른 약속을 다시 엄격히 준수하면 미국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과 이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기존 자세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에 재협상을 요구하며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자 기존 핵합의를 일부 무력화하는 조처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오는 5월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여단군을 전면 철수할 것인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어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담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아프가니스탄 내 무장세력인 탈레반이 폭력을 줄이고 테러 조직과의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탈레반과 맺은 평화협정에서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테러 조직들과 연계를 끊으면 올해 5월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아프간 주둔 연합군을 모두 철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솔덴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의 목표는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테러 조직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내각이 어제 하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하원은 이날 압도적인 표차로 드라기 내각 승인만을 가결했습니다. 전날 상원에 이어 하원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드라기 총리 내각 의회 승인 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유럽진흥은행 ECB 총재를 지낸 드라기 총리는 전임 주세페 콘테 총리의 뒤를 잇습니다. 드라기 총리는 17일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콘테 전 총리가 이끈 연립정부를 주도했던 오성운동당은 드라기 총리 내각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한일 3국의 외교 당국자들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회담을 열고 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조율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초기 때보다 지금이 북한 문제에 대한 집중도가 낮다며 북한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저명한 민간연구소 소장이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범정부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4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영하 5도에서 영상 1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외교 당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3자 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조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성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이 18일 화상회의를 통해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 나라 대표가 북한 관련 공통의 도전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3자 협의를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관계, 특별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동맹인 일본, 한국과 관계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3자 회동은 이런 노력의 일환이자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를 배경으로 개최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 차관보 대행이 후나코시 국장과 노 본부장에게 동북아시아와 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적인 파트너십에 감사를 표시했으며 참석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관해 논의하고 지속적인 긴밀한 협력과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 유지에 계속 전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3자 화상회의 사실을 전하면서 한미일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3국 간의 긴밀히 협력 공조에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미일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3자 협력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시점에 후속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당국자들 간 첫 3자 회의는 대북정책에 관한 동맹 간 조율화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한일 두 나라 간 갈등 요소들이 긴밀한 삼각공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한일 고위 외교 당국자들의 3자 회의에 대해 세 나라가 최근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 공조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세 나라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3자 협력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시점에 후속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담당하는 세 나라 외교 당국자 간 이번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강조했던 동맹과의 조율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 센터장입니다.
북한 문제 관련해서 정책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미국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는 외교적 메시지를 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 진행 중인 역사 갈등 문제는 원활한 미한일 삼각공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한국 정부는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동맹 간 연대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역사 갈등과 현안 협력 문제를 분리한다는 원칙 아래 대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양자 관계보다 사실 이제 동맹 간의 연대, 다자 연대를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협력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한일 문제에 개입 안 하겠다는 입장을 거의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간의 연대를 위해서 한일 문제 해결에도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러한 변화들이 한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자세를 변화시키는 그런 원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원근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그러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강경한 데다 미국도 한일 관계 복원을 강하게 바라면서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의 중재로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무산시켰다는 인식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검토 중인 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한일 간 이견도 예상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입니다.
현재의 한국 정부는 좀 더 북한의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일본은 보다 더 확실한 비핵화의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섣불은 제재 해제나 완화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박원건 교수는 한국은 오는 4월 서울과 부산의 지자체장 보궐선거에 이어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자국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무시하고 관계 개선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센터의 제인 하먼 소장은 트럼프 정부 초기 때와 비교해 현재 미국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집중도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계속 발전시키는 북한 문제를 미국이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인 하먼 우드로 윌슨 센터 소장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북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런 높은 집중도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 rightly at the beginning of his term began to focus on North Korea, but his focus was not successful and he turned to other things. And now I don't see a focus or much of a focus. And maybe I'd like to be.
하먼 소장은 17일 윌슨 센터가 미한 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 무기고 확대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핵 확산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먼 소장은 현재 미국이 국내 테러라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국의 당파주의가 한반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한반도에 기울여야 할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남북 통일을 위한 단호한 노력, 한국 정부의 높은 수준의 통치, 주변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도 미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outh Korea has a major role to play in helping to shape that relationship and working with us to shape that relationship. So, reviving our alliances and supporting our friends is going to be.
하먼 소장은 바이든 정부의 성공 여부는 동맹과 우호국가들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이 미중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구선 하원의원을 지낸 하먼 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을 잘 안다며 조지 H.W. 부시 대통령 이래 가장 외교정책 경험이 많고 한결같고 조용하며 좋은 결정을 내릴 준비가 돼 있는 대통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바이든 정부가 동맹 우선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it's early days. So to start predicting is, I think, something that would probably be a bit premature. But what I would say is they are one pragmatic, two internationalist.
리퍼트 전 대사는 아직 임기 초기여서 정책 방향을 예상하는 것이 조금 성급할 수도 있다며 그래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바이든 정부는 실용적이고 국제주의자들이며 현재 모든 종류의 종합적인 정책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정부의 각본을 따라 동맹 우선 전략을 펼칠 것이라며 한국 등 동맹 관계가 미국의 외교 정책을 단단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2기 동안 주미 한국 대사를 지낸 안호영 북한 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 한국에서는 열정적인 반응과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다시 세계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돌아오고 한미 관계가 보다 강화되며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important lessons would be this, which is now North Korean leaders came to realize they cannot have it both. They have to give up something. And that, I think, is the reason why, as Jane and everybody suggested,
안 전 대사는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었다며 이는 북한 지도자들이 핵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제재 해제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짤 때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박진 국민의힘 의원도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과 경제에 병진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 당대회 분위기가 침울했다며 바이든 정부는 한국과 협력해 북한이 밝은 미래를 위해 노선을 바꾸도록 설득할 수 있는 엄격하고 철저하며 이행 가능한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0년 임기를 마치고 이달 말 윌슨 센터를 떠나는 하먼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My daughter-in-law is part Korean too, and Korea has always been of great interest to me. In case you don't know this, because I come from Los Angeles, and there's a gigantic Korean diaspora.
하먼 소장은 항상 한국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고 내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며느리도 한국인이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로스앤젤레스에 한인사회가 거대하게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원의원 시절인 1997년 동료 의원들과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던 하먼 소장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한반도 문제에 매우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이 어려운 선택을 할 때 미국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고문 겸 한국석자는 18일 CSIS가 한국, 중국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현재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은 아시아에서 한국, 중국, 미국이 직면한 더 큰 도전의 축소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며 이런 선택들은 한국에 좋으면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국가들이 누려온 국제 질서에 기반한 규칙에도 좋은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ose choices are not always easy, but sometimes they mean making, it does mean making hard choices.
이런 선택이 항상 쉬운 건 아니지만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국이 이런 선택을 할 때 미국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가 이 거대하고 때로는 그들을 괴롭히는 이웃에 혼자 맞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자는 또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 협의체 쿼드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 would say in terms of the Quad that Korea should join the Quad. And they should join it not as some sort of anti-China coalition, but as
한국은 반중 전선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옹호하는 차원에서 쿼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쿼드와 같은 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CSIS 선임 고문은 이날 토론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도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평가했지만 실제로 올바른 대응 조치를 취하진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레이저 선임 고문은 미국 자체의 힘은 물론 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접근 방식에 중국은 다소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중국의 노력에서도 그런 우려가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China has always wanted to weaken U.S. alliances.
중국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동맹을 냉전의 유물이라고 부르며 약화시키고 싶어 했으며 그 가운데 미한 동맹을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한국의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은 압도적으로 중국에 집중된 한편 한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열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iden administration Asia policy is overwhelmingly focused on China, while Seoul is eager to promote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But if the dialogue on China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which is a bigger picture, doesn't move forward.
그러면서 더 큰 그림인 중국 문제에 대한 미한 간 대화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보다 작은 그림인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방향을 설정 조정하고 새 방향에 근거해 대중 정책을 협의할 경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남북 대화와 같은 다른 문제에 관한 미국과의 협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위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재호 서울대 교수는 한국 정부의 대중 정책이 미국보다 중국 쪽에 더 가깝다며 그 이로 한국의 높은 대중 경제 의존과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미국 쪽에 가까운 결정을 할 때 한국을 보호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s an ally, United States didn't do much. Although
정 교수는 과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가 미국과 한국의 공동 결정이었지만 이로 인해 중국이 한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가할 때 미국은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오늘 즉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주재 대사를 지재룡에서 리룡남 전 무역상으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리 신임 대사는 대외경제 부문에서 줄곧 일해온 북한의 대표적인 무역통입니다. 싱가포르 대사관 경제담당 서기관을 시작으로 대외경제성의 전신인 무역성에서 2001년 부상, 2008년 무역상, 2016년까지 대외경제상으로 일했고 2019년부터 정치국 후보의원 겸 내각 부총리에 올라서도 대외경제를 전담해왔습니다. 리 신임 대사의 기용은 전통적인 우방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무역 전문가를 보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첫 범정부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사이버 전략 변화에 따른 조치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인 캐서린 알링턴 획득 지속 담당 차관은 1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적성국들에 의한 정보통신 IT 공급망 침투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알링턴 차관은 이날 정책 전문 매체인 거버먼트 익스큐티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적성국들은 미국의 IT 공급망 파괴와 미국을 쓰러뜨리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는 점을 잘 알고 악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링턴 차관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사례로 거론하며 적성국들은 미국 정부와 계약한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세부 부품 내역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 침투 방식을 고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급망에 대한 전방위적 검증을 통해 적성국에 대한 귀책 사유를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코로나 확산 이후 특히 중국 IT 제품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중국산 차세대 이동통신망 5G 장비 차단에 나선 이유도 보안 취약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사이버사령부는 최근 지속적 개입 전략을 추진하면서 북한 등 적성국이 사용하는 악성 코드 샘플을 공개하는 등 규칙 사유를 늘려왔습니다. 리처드 하크넷 신시내티 대학 사이버 전략 정책센터장은 이날 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따른 미국 정부의 경계가 강화된 건 제재와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북한의 셈법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크넷 교수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은 국제 제재에 따른 압박을 우회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이 주요 동기라며 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계한 지적 재산권 탈취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량의 세계적 희소성 때문에 암시장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득이 크다고 판단하고 백신 개발과 연계한 IT 공급망 침투에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조치는 기존의 수동적 방어 전략에서 탈피해 규칙 사유를 부여하면서 북한 해커 조직들이 악성 프로그램을 재설계하는 데 따른 비용을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 법무부는 최근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고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안보 기반 시설 안보국과 연방수사국, 재무부는 북한의 암호화폐 악성 코드에 대한 합동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데이브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움직임은 규칙 사유를 강화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 전략을 계승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계속 최우선 사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사이버전은 상호 확증 파괴의 우려에 따라 특정 시점에 갈등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핵 억제력과는 달리 공격과 수비가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독특한 전장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If he does something, the cost is going to be greater than the benefits he achieves. That's very hard to do in cyber warfare.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책임 규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비대칭적 수단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사이버 전략은 규칙 사유를 늘리는 동시에 적성국에 대한 적극적 공격도 염두에 두는 방향으로 전환됐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은 선진국들이 백신을 거의 독점한 현실을 비판하며 글로벌 백신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7일 유엔 안보리 장관급 화상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코로나 백신 분배 과정에서 최대의 도덕적 시험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10개국이 신종 코로나 백신 75%를 접종했다면서 이는 매우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코로나 백신을 1회 접종 분도 얻지 못한 국가가 130개 이상이라면서 무력 충돌과 안보 불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특히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 없는 백신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글로벌 백신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I believe the G20 is well placed to establish an emergency task force to prepare such a global vaccination plan.
주요 20개국이 글로벌 백신 계획을 세우고 이행을 조율할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준비가 돼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백신 개발 능력이 있는 나라나 면허를 받으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든 나라들이 세계보건기구와 세계국민백신연맹, 다른 관련 기술 기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공정한 분배를 촉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제 보건 비상 사태와 관련해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나라들이 2021년 첫 100일 안에 보건 요원들과 가장 위험한 사람들에게 백신 공급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종 코로나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는 지난 3일 올 상반기 내에 140개국에 코로나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경우 인도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99만 6천 명 분량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코백스는 1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오는 22일 각국에 대한 백신 공급 물량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자국산 신종 코로나 백신 제공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에 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백신 제공을 건의했지만 북한이 이에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들 나라 백신에 대한 신뢰가 입증되지 않은 데다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에 따르면 18일 현재 5,770만여 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12.2% 정도며 전체 접종 건수로는 세계 최고치입니다. 인구 비율당 최고 접종률을 기록한 나라는 이스라엘로 전체 인구의 46.4%인 687만 9천 명이 접종받았고 전체 인구 24%인 1,649만 명인 영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17일부터 미국 제약사 파이자와 독일 바이온테크 공동개발 백신을 의료종사자 4만 명에게 접종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오는 26일부터 접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18일 46차 인권이사회 우선순위의 하나로 북한 인권을 꼽으면서 믿을 만한 정보들은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권이사회가 상황의 심각성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럽연합은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유린 상황과 그에 대한 책임규명,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결의안에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임기 1년 연장과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책임 규명과 처벌 프로젝트 기간 2년도 연장도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2003년부터 일본과 공동으로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지만 2019년과 지난해에는 일본의 불참으로 단독으로 작성했습니다. 북한 내 시장의 성장이 시민사회 구축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시장 활동에 따른 시민사회 발달이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NCNK가 최근 북한 내 시장의 발달이 주민들의 삶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내 시장 활동과 시민사회 구축의 초석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시장의 성장에 따른 새로운 규칙이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내 시민사회 구축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사회적 자본 생성과 상호 교류의 발달,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성립, 공통의 규칙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다니엘 워츠 전미 북한위원회 국장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내 시장 발달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한 틀을 개발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We wrote this report to try to develop a framework.
북한 주민들의 시장 활동이 사회적 자본과 개인들 간에 좀 더 일반화된 상호주의 신뢰 규칙 그리고 국가로부터 일정 정도 독립적이고 공공의 영향이 있는 시민사회 구축의 초석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경제적으로 국가에 의존할 수 없기에 주민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각자가 사업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마당과 같은 시장 참여가 시민사회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데 있어 가격이나 상품의 질 등 시장 정보의 교환과 상업 거래를 계기로 시장을 넘어선 관계 성립이 가능한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시장 정보에 대한 교환이 시사나 정치, 지역 소식 혹은 소문 등 시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면 시장 활동은 간접적이고 제한적이나마 시민사회 초기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워츠 국장은 지난 몇 년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겹쳐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이런 시민사회 구축의 신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portant question is how North Koreans are dealing with the situation.
만약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져 있다면 북한 주민들이 현재의 위기에 대해 과거에 비해 더 탄력 있게 적응하고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시민사회 구축과 관련해 시장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북한 시장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lower end of boxization are the individuals who are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국가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대부분 자신들을 위해 일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런 개인 사업자들은 국가와의 연계고리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이들 사이에서 시민사회가 구축될 잠재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시장 활동 확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배울 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어들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시민사회의 발달이 일반 주민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점차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의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심리를 분석한 다큐멘터리를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북한 안팎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주변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 위원장이 직면한 심리적 딜레마를 그렸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심리를 파헤친 다큐멘터리 북한 독재자의 마음속에를 지난 15일 미국에서 첫 방영했습니다. 이 다큐는 앞으로 전 세계 172개국에서 43개 언어로 방송될 예정이라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측은 밝혔습니다. 해외 방영의 구체적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2017년부터 김정은 정권을 분석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해 방영해왔고 이번 다큐는 여섯 번째 시리즈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번 다큐에서 김정은이 두 세계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잔인한 공산주의라는 과거 전통과 합법적인 현대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딜레마에 놓여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2시간 분량의 이번 다큐는 김 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같은 반 친구,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금됐다가 석방된 두 명의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 중 한 명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 위원장의 심리를 조명했습니다. 김정남 살해의 혐의를 받았던 시티 아이샤 씨가 TV 인터뷰를 통해 당시 전후 상황과 현장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한 것은 이번 다큐의 처음입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을 경호하며 어린 시절 김 위원장과 상당한 시간을 보낸 탈북자 이영국 씨,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3명 중 1명인 김동철 목사,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인터뷰도 이번 다큐에 담겼습니다. 다큐는 극도로 고립됐던 김 위원장의 성장 환경과 스위스 유학 시절부터 최고 지도자로의 등극, 경제개혁에 대한 열망과 부인 리설주 여사의 등장,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의 역할 부상 등을 통해 김 위원장의 심리와 통치 방식을 다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같은 반이었던 조아오 미카엘로 씨는 다큐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당시 북한을 매우 발전되고 미래 큰 역할을 하게 될 나라라며 자부심을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다큐는 특히 김여정 부부장이 사랑스러운 공주 이미지에서 탈피해 대외 문제에 적극 나서 한국을 겨냥한 거침없는 비난까지 쏟는 배드캅 역할을 하고 있는 데 주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다큐에서 김정은이 딜레마를 해결하고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도 국가를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답은 이중통치라고 말했습니다. 다큐는 또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가 제재 등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여러 면에서 딜레마에 놓인 김 위원장의 향후 움직임에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이번 다큐는 당초 지난달 18일 미국에서 첫 방영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됐고 연기 이유에 대해선 알려진 바 없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에서 한동안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3차 유행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초점을 맞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19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6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직전 이틀 연속 621명을 기록했다가 사흘 만에 6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선 3차 유행으로 하루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가 이달 들어 200명대 후반까지 내려오는 등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 기간 300명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400명대를 거쳐 500명에서 600명대로 치솟은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한국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한 단계씩 낮추고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한 직후부터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또 한 차례 유행 조짐을 경고하면서 이번 주말에서 다음 주 초 정도까지 지켜보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선 지난해 2월 20일 경남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난 8일 한국개발연구원과 진행한 한국의 포용성장연구 모두를 위한 기회창출 협력연구보고서 온라인 발간회에서 한국의 신종 코로나 대응에 대해 OECD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이라며 K-방역을 통한 감염 확산의 조기 차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한 가계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일자리 유지 등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1년 새 세 차례의 바이러스 대유행을 거치면서 서민,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98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12월 128만 3천 명 감소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입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외환위기 때 기록했던 16개월 연속 감소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방역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관련 종사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서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그동안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천억 원, 미화로 약 129억 달러 규모로 전국민 지원 방식으로,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천억 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천억 원 규모로 편성돼 자영업 등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도 추진 중으로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여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다며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내 대학에서 가르치는 외국어 가운데 한국어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로 조사됐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이 최근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외국어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유럽에서 죽은 백인을 뛰어넘은 한국어가 뜨거운 곳 UCLA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서부 UCLA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대학에서 한국어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에 대한 근거로 1883년 설립된 미 현대언어협회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미 현대언어협회는 프로그램, 출판, 다양한 행사, 홍보 활동을 통해 언어와 문학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장려하는 단체로 전 세계 100여 개 나라 2만 5천여 명의 언어학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5년마다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각 대학의 언어 교육 현황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지난 2019년에는 2013년에서 2016년 봄, 가을 미국 내 고등교육기관 대학교 외국어 수강 신청 최종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6년 일본어와 중국어 수강 신청은 8,000% 증가했고 한국어는 53,0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외국어 가운데 한국어 수강생 증가가 가장 많았던 것인데 이는 같은 기간 미 대학이 650여 개 외국어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어 교사들의 학술단체인 북미 한국어 교육학회 AATK도 120여 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어와 문화교육으로 유명한 버먼트주 미들베리 대학은 2015년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미들베리 대 한국어 학원 강사희 교수입니다.
한국어가 굉장히 작은 언어 중에 하나였고 수강생 숫자가 그렇게 빨리 늘질 않았었는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때 44%인가의 급속한 발전을 이미 했습니다. 그 수강생의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한 거였죠. 원래 수강생 수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강 교수는 100년 전부터 외국어 교육을 시행한 미들베리 대학이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 시점은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한국어 수강생이 매년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기 중은 물론 여름 학기에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학기에 오는 학생들은 한 50%가 학부 학생이고 50%는 대학원생 아니면 뭐 전문인들, 언론사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교수들도 매년 대개 숫자는 적지만 한두 분씩 대학 교수들이 또 오시고요.
미동부 버지니아주 조지 메이슨 대 정영아 교수는 2017년 부전공으로 시작된 한국학과가 2019년부터 한국어와 한국학 전공으로 확대됐다면서 지금은 고전 현대 언어학과에서 스페인어 다음으로 수강생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 동아시아 어문학과 한국어 프로그램의 박미옥 교수도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급 수준 한국어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해 강좌 수가 늘었고 수년 전과 비교해 중국어와 일본의 수강생 규모 면에서 차이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학에서 한국어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배경과 원인에 대해 한국어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류의 영향을 꼽으며 K-POP과 한국 드라마를 언급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은 미국의 9.11 테러 사태 이후 중동 국가 언어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고 일본과 중국의 경제 상황이 두 나라 언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처럼 미국 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한국의 대중음악 K-POP과 드라마 수요 증가라는 UCLA 교수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강사희 교수가 수업 교재로 BTS 코리안을 사용하는 점도 K-POP의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작년부터 이제 일반 학기에 한국어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BTS 코리안이란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학기에 BTS 코리안 코스를 열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그 학생들 중에 한 50% 정도가 K-POP에 관심이 많다.
박미옥 교수도 K-POP은 조지 워싱턴 대 산하 국제관계연구중심의 엘리엇 학교에서 한반도 문제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시작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한국의 국제적인 인식과 위상이 높아지면서 경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국어를 선택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IT 분야에서 발전 속도가 빠른 한국과 관련한 경력을 쌓기 위한 목적, 미국과 한반도 관계에 대한 관심 등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20대 미국인 여성 사라 맥 씨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해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되고 싶은 꿈을 키우는 사례입니다.
아,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이유가 사실 뭐 K-팝이 아니라 태권도였었어요. 제가 미국 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뭐 외국이라는 그 개념, 약간 뭐 해외여행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관심을 많았었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 혹은 외국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을 그때 많은 적 없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오신 사범님을 알게 됐고 아, 나 이런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
10년 전만 해도 주변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라 씨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한국과 인연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또 조지타운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이어나가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한국에 거주하며 탈북민 대북인권단체 국민통일방송을 돕고 있다는 사라 씨는 자신의 정체성에도 한국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한국어 자체가 되게 매력이 있는 언어인 것 같고 그리고 한국어로 말하고 있을 때 사고방식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언어에 따르면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언어를 배울수록 저에 대한 거 좀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좀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면서 마치 한국인이 된 것 같다는 사라 씨는 10여 년 전 한국어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이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뭐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뭐 박사까지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박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한반도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어요. 박사 학생 혹은 교수가 된다면 그때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고 몇 년 전에 연세대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 보렌 장학금이라는 거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일을 해야 하거든요. 2년 동안. 그게 잘 되면 한미 관계 관한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 그리고 한반도 이렇게 그리고 동북아시아를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중에 사용 못한다면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그 약간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한국어 학자들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동아시아에서 시작됐지만 북남미와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어 수강생 증가는 미국 대학만의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사희 교수는 미국 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인 관심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며 미국 내 커뮤니티에 더 큰 관심,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부터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저변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되겠습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수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We took the step to suspend several of the largest exercises.
일주일 동안 쏟아져 나온 남북한의 주요 소식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골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 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우리 당과 국가 군리의 최고 영도자 역사적인 방문길에 오르셨습니다.
역사는 항상 진화합니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 소명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수의
북한 관련 뉴스의 폭넓은 배경 설명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웹사이트를 통해 뉴스 포커스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VOA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97년 2월 19일 중국의 경제 개방을 이룬 정치 지도자 덩 샤오핑이 사망했습니다.
An announcer read out that Deng had failed to respond to emergency treatment and that at the age of
1904년 중국 쓰촨성에서 태어난 덩 샤오핑은 16살 때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파리에서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 1981년 당 군사위원회 주석이 되며 실질적 권력을 장악한 덩 샤오핑은 곧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해 과감한 개혁 조치들을 단행하며 중국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닦습니다. 덩 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론은 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가릴 필요가 없다는 이른바 흑묘 백묘론으로 대표됩니다. 덩 샤오핑은 하지만 1989년 태난먼 사태 유혈 진압으로 인해 전 세계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덩 샤오핑은 결국 1989년 11월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장쩌민 총서기에게 물려주면서 정계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중국식 사회주의로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작은 거인 덩 샤오핑. 덩 샤오핑은 1997년 2월 19일 파킨슨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1473년 2월 19일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고 지구와 다른 별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폴란드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폴란드의 토론에서 태어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살던 당시에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며 태양과 다른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오랜 연구 끝에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그러나 천동설에 반대하면 이단자로 찍혀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 당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자신의 주장을 밝히지 않게 됩니다. 결국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그가 죽기 두 달 전인 1543년 3월 그가 쓴 책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가 발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엎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근대 과학의 새 지평을 열게 됩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Now it's here. I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있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